스트래티지 회사가 비트코인을 살 때마다 점을 빵빵 찍으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역시 스트래티지가 사니까 나도 사야지 그런 마음을 줬었는데 잠깐만 주황색이 아니고 녹색을 추가한다고? 살 때는 주황색, 팔 때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건가? 뭐야 팔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확산된 것 같아요. 어떻게 회사가 안 팔 수 있냐. 마이크 세일러는 계속 끝까지 안 판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회사가 안 팔 수 있겠냐.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자를 주든지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황색, 녹색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진짜 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모라구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주간 기준 코스피는 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8% 상승했습니다. 시장을 상회한 섹터는 바이오였고요. 조선과 방산은 시장을 하회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나스닥은 주간 기준 5.7% 상승했고요. S&P도 5% 가까이 상승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강세였고요.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는 약세였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갑자기 85K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원래 이제 9만 불 회복해가지고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또 빠지네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10월 달에 나왔던 청산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청산을 당한 사람들이 또 기분이 나빠서 또 청산하고 또 이제 손실이 나서 못 버티고 청산하고 그러다 지쳐서 또 청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 비트코인 펀더멘탈이 어디 있어? 아, 있죠.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펀더멘탈이거든요. 그냥 별로 그냥 좋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다 치는데 단기적으로는 별로 재미도 없고 난 손실나고 너무 짜증나고 그래서 나는 그냥 팔고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차트상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취약한 환경이라는 게 기본 베이스로 이제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스트래티지 관련된 이야기예요. 혹시 그 내용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뭐였냐면요. 마이클 세일러가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요. X에 주황이 아닌 녹색점을 추가하면 어떨까? 이런 걸 올렸는데 그 차트가 뭐였냐면요. 그동안 MSTR이 비트코인을 샀던 그 바이 시점들이 주황색 점으로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린닷을 추가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버리면서 시장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초록점이라는 게 네. 파는 걸 말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스트래티지 회사가 비트코인을 살 때마다 점을 빵빵 찍으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역시 스트래티지가 사니까 나도 사야지 그런 이제 마음을 줬었는데 잠깐만 주황색이 아니고 녹색을 추가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살 때는 주황색, 팔 때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뭐야 팔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확산된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돼서도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회사가 안 팔 수 있냐. 그 마이크 세일러는 계속 끝까지 안 판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회사가 안 팔 수 있겠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뭐 이자를 주든지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황색, 녹색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진짜 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요거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살 때 점을 찍을 때 녹색 점을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녹색으로 바꾼다는 게 이게 주황색 말고 녹색으로 할까 막 이런 얘기일 수도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게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니까 자금을 조달한 그때를 녹색으로 그리고 사는 거를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비트코인 가격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심리가 안 좋은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에서도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일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본에서는 우에다 총리가 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걸 예고했다고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신다면.
BOJ 우에다 총리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코멘트를 좀 하면서 12월 달에는 금리를 좀 올릴 것 같다라는 이제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물 금리, 이제 단기물 금리죠. 2년물 금리가 200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는 분위기가 중국보다 일본이 금리가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엔화가 좀 강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달에 우리가 FOMC 회의를 한번 떠올려 보면 12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 안할 수도 있대. 그래가지고 주가 다 빠졌다가 나중에는 빠지고 나니까 아니야 할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올랐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이제 조일 것 같아. BOJ 하는데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그럼 뭐 못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될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유동성 환경이 심각하게 안 좋아질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이번 12월 달에는 있어요. 특히나 12월 초부터 이제 오늘부터 정확하게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QT가 종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연준에서 돈을 걷어들이던 것을 이제 멈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동성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노이즈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이것이 지속되거나 12월 산타랠리를 망칠 가능성까지 생각하는 건좀 무리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제가 보면 12월에 산타가 온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게 12월 초부터 이게 분위기가 비트코인 빠져, 일본 빠져,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황을 좀더 이제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다른 면들을 지켜보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설사 12월에 산타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내년을 보면서 이제 포지션들을 정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일본에서는 대규모 부양책도 한번 발표했었잖아요.
네.
요런 것도 보면 막 유동성이 막 말라가지고 힘들어진다. 이렇게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뭐 중국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금리를 이제 뭐 글쎄요.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부양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금리를 좀 적당한 수준을 올려서 체력을 좀 키워나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또 문제이다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잡고 가면서 가겠다라는 의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좀더 지켜보고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일본이랑 중국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그 반도체 관련해서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소재 19종 수출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이 반사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들썩들썩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 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약간
아니
기시감이 들어요.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엄마 나쟤 삐졌어. 나 이거 안줄 거야. 이런 느낌 아닌가요? 뭐 중국에서는 미국한테 쟤한테 이토리 안줄 거야. 이런 거 하는 거고 일본에서는 포토레지스트 나 이거 지금 핵심 부품이니까 안줄 거야. 너 그럼 어떻게든 해봐. 이런 이제 분위기잖아요. 이게 계속될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은 실력 행사 느낌이잖아요. 중국에서도, 잠깐만, 내가 만약 희토류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이런 거고요. 일본에서도, 포토레지스트? 이거 안 주면 니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야, 나한테 그렇게 막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각자가 이런 일들이, 그래, 알았어, 좀 줄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풀어주든지 풀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이고, 내가 저놈이 안 줘도 내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봐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아이디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이 희토류를 분리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희토류만 문제인가요? 지금 재산업화를 통해서 중국 없이도 공급망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포지션은 잠깐만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지션을 앞으로도 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서로 돕고 돕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뺏고 뺏고 안 주고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싸우다 보면 비용이 계속 올라가겠죠. 여기서 만들면 싼 건데 아유 쟤 안 주니까 내가 만들어야지 그러면 잘 못하니까 못 만들고 비싸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급망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을 찾는 거는 계속해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기재위 통과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율은 최고 세율 25%에 50억 이상 구간이 또 신설돼서 여기에는 이제 3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시장에서는 관련돼서 뭐 지주사라든지 배당주들 움직임이 이렇게 썩 좋진 않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소영 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이소영 의원이 처음부터 이소영 의원 안과 정부 안을 비교하면서 저희 이제 채널에서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냉정하게 나와서, 기존 안에서는 후퇴한 건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던 30% 세율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소영 의원이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부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건 뭐 판단의 영역이지만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건 사실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실망스러운 반응들을 나타내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없을 것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배당에 대한 투자, 배당이 투자 배당주가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뭐 30% 안이 세율이 신규로 추가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 나왔던 안에 비해서는 후퇴한 건 사실이고 다소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이 오르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정부에서 올리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겠죠. 코스닥 이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정책 펀드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닥 부양책을 쓰고 있고 과거에도 뭐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코스닥 부양책을 늘 써왔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그럼 뭐 코스닥을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코스닥에 일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코스닥에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의 상위 주식들을 보면은 바이오하고 그 로봇 관련된 주식들인데 이게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좋죠. 그런데 실적에 기반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스닥 ETF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타이밍은 뭐 2, 3월 정도까지, 내년 2, 3월 정도까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냥 투자하는 정도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효친클럽에서. 그리고 나는 ETF로는 만족할 수 없어. 나는 개별 주식으로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와 로봇 중에서 평소에 보고 계시던 종목들 중에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투자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막상 이제 종목을 열어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모거 잠깐 얘기했던 고영 그리고 이제 주요한 바이오 주식들 이런 거 열어보면 손 안 나갈걸요. 워낙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손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ETF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일정으로 넘어가 보면요.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뭘 한번 기대해 봐야 될까요?
아, 파월이 이제 거의 뭐 고별 연설 아닐까요, 이제 거의? 왜냐면 12월 중에 이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글쎄요, 이제 뭐, 이거는 파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좋은 연준 의장으로 기억될 거야가 이제부터 그분의 가장 큰 관심사일 거예요. 그동안 뭐 금리를 올려 내려 등등 수없이 많은 고민들을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는 이제 끝나는 마당이잖아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내가 그래도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뭐 그런 사람으로 기억 남고 싶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은 나 금리 12월에 금리 이나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파월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최근에 케빈 하셋이라는 분이 이슈가 많이 되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저도 속보를 통해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왕 비둘기라고 표현했는데 이분이 진짜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선출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요 ISM 비제조업 지수와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HPE 실적이랑 얼타뷰티 실적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9월 개인소득, 개인소비 지출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요즘에 경제 지표가 시장을 움직이는 게 거의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셧다운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나오는 차근차근이죠.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좀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연 이제 얼마나 이제 AI 때문에 고용이 안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로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 주에는 어쨌든 지금 뭐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있고 또 뭐 12월이 뭐 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 저희 딸이랑 FSD를 경험을 해봤어요. 저희 이제 지인분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 차가 아니고요. 모그도 오늘 타봤잖아요. 모그는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너무 신기하고요. 운전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잘해서 놀랬어요.
너무 잘해서 놀랬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볼수록 처음에 느꼈을 때에 비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 얘가 못하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미리미리 개입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믿고 맡겨보니까 알아서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유턴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예를 들자면은 좌회전을 해야 하거나 유턴을 해야 되는데 2차선까지 최대한 가려고 했으나 실패할 경우에는 직진해서 다음 경로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인간만큼 아니지 인간보다 더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와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만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기술의 발전에 지금 놀라기도 하지만 이것이 실제 생활으로 적용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런 거죠. 2007년에 아이폰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2010년이고요. 근데 아이폰 때문에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주가가 오르고 가치가 커지고 이런 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0년부터 지금 벌써 15년째 계속되고 있는 모바일 혁명에 의한 랠리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AI 혁명에 의한 주가 상승이나 가치 상승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이번 달 안에 다음 달까지 이런 개념보다는 3년,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있다는 거 뭐 여러분들이 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2026년 투자 콘서트를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들어오면 얼마나 몰입감 있게 얼마나 심도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인분들 모시고 한번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